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끝내려는 미국의 결의는 확고하며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양자 또는 지역 차원의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21일 자국 영토 내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밥 크로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이 유엔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해 처음으로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어제 화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지중해에 배치된 잠수함에서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라카 인근 두 곳에 크루즈 미사일들을 발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번 공격으로 ISIL의 무기고들과 지뢰 생산 공장이 심하게 훼손되고 터키 국경 부근의 ISIL 석유 시설에도 타격을 가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또 최근 사흘간 계속된 러시아의 공습으로 600여 개의 ISIL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 관리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 가운데 30%만이 ISIL을 겨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브렌 맥커크 ISIL 격퇴 담당 특사는 오늘 바그다드에서 미군과 이라크군 지휘관들을 만나 러시아 공습의 70%는 반정부 단체들을 타격했다며 시리아 내 러시아의 군사 활동에 재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터키가 최근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자국군 병력을 무단 파견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터키가 이라크 정부의 동의 없이 이라크 영토에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며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 터키의 병력과 탱크 파견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도 터키가 동의 없이 군을 파병했다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끔찍한 공격에 사용하는 무기들은 주로 이라크군으로부터 빼앗은 것들이라고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이 사용하는 무기류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25개국에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옛 소련방 국가들로부터 공급된 무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ISIL이 대량의 무기 확보가 가능하게 된 요인으로 이라크 정부의 부정부패와 엄격한 통제가 결여된 무기 관리를 꼽았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파리 연쇄 테러범들 가운데 공연장 테러에 가담한 세 번째 범인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오늘 확인된 세 번째 범인은 동부 스트라스부르 출신으로 지난 2013년 젊은이들과 함께 시리아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들이 지난해 초 프랑스로 다시 돌아왔으며 일부는 체포되거나 구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 번째 범인의 이름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언론은 유전자 확인 결과 23살의 푸아드 모하메드 아가드로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입국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찬성 407표 대 반대 19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미국과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38개국 출신 여행객들도 최근 5년 안에 시리아와 이라크 등 우려 국가들을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여행객들이 테러나 범죄 활동에 연루돼 사법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경찰 인터폴 자료와 반드시 대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텔레비전 보면 머리 나빠진다. 텔레비전은 바보 상자다. 이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가 봅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TV를 보는 사람들이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은요, 기억을 점점 잃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병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재향군인 건강연구소가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 저널에 실험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바로 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18세에서 18살에서 30살 성인 3천여 명을 25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또 최소한의 운동만 해온 사람, 운동도 안 하고 3시간 이상 TV 시청을 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TV 시청 집단 쪽은 인지 처리 속도나 실행 능력이 남들보다 5, 6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을 최소로 한 사람들도 열심히 운동한 사람보다 인지 처리 속도와 실행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흔히 가만히 앉아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TV만 보는 사람을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는데요. 나이 들어 고생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땀 흘려 운동을 해야 하고요. TV 시청 시간도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함께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기획물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4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1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떨지 보겠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황해도는 낮 동안에 비가 내리겠고 북부지방에서부터 낮부터 눈이 오다가 밤에 서쪽에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1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도에서 5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흐리겠습니다. 3도에서 8도 예상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CCR의 노래입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들어보시죠.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주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하원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연방 대법원이 1인 1표 원칙에 관한 소송을 심의했다는 소식. 또 미국의 인기 텔레비전 만화 영화인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가 오늘 방송 5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에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미국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은 어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407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아주 초당적인 지지 속에 통과됐는데요.
네.
이 반대표를 던진 19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네,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의 법안인지 알아보죠.
네,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시리아나 이라크 등 미국이 우려 국가로 간주하는 나라를 방문한 사람은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 국민이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지 공관에 가서 미국 영사와 인터뷰를 하는 등 정식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비자 면제 협정을 이용하면은요,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와서 90일 동안 머물 수가 있는데요. 미국하고 이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38개 나라 이른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이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파리 테러 사건의 범인들이 이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국가 국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바로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국민이 시리아나 이라크에 가서 급진화되거나 이 테러 단체에 가담했다가 다시 자국에 돌아온 뒤에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자 면제 적용 대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시리아와 이라크뿐만이 아니고요. 이란과 수단을 여행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또 비자 면제 협정국 국민들 가운데 이들 테러 우려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식으로 입국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자, 또 어떤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전자 여권을 또 소지해야 합니다. 이 전자 여권에는 지문 등 이 생체 정보가 담긴 칩이 들어있는데요. 이 여권을 위조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이 전자 여권을 의무화하기로 한 겁니다.
네.
또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 테러 용의자나 테러 위협에 관한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를 어기는 국가가 나오면 이 비자 면제 협정을 그 나라와는 파기한다는 겁니다.
네, 현재 상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시리아나 이라크 등을 방문한 사람은 정식으로 비자 발급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 이 하원 법안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지난주 민주당 소속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인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초당적인 법안인데요. 아직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요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 달아졌네요.
네, 심리 안건 명칭이 이븐웰 대 에벗인데요. 이븐웰은 텍사스주 주민 수 이븐웰 씨이고요. 이 에벗은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텍사스에 사는 이븐웰 씨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텍사스 주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건데요.
네.
이 내용은 이 텍사스 주가 지난 2010년에 총 인구를 근거로 해서 주 상원의 선거구 31개구를 정했는데 이게 헌법에 어긋나니까 이걸 바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네. 자, 바로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그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보통 이 선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뭐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에서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네. 보통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수에 따라 정하죠.
네, 맞습니다. 되게 특정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를 나누는데요. 가령 인구 50만 명이 선거구를 정하는 기준이라면 50만 명당 이 선거구가 하나씩 돌아가는 거죠.
네. 미국에서는 주기적으로요. 인구 조사를 해서 또 선거 수를 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구 조사국이 10년마다 인구를 조사하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주 정부나 주 정부가 마련한 별도 기구가 이 선거구를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인구가 줄거나 늘어남에 따라 비례해서 이 선거구 수에 선거구가 늘어난다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변화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럼 텍사스 주도 인구 수에 따라서 주 상원 선거구 수를 정했을 텐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인 1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네. 1인 1표 원칙이라는 것이 투표에서 한 사람이 한 표만 행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
네.
가령 A 선거구하고 B 선거구가 있는데 이걸 인구 50만 명 기준으로 나눴다고 하면요.
네.
그런데 이 실제 인구 구성을 보면 이 다 5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나이가 안 되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불법 이민자도 있고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면은 실제 투표 인구 수는 좀 적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A 선거구에는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20만 명이었고 이 B 선거구에서는 30만 명이었다고 할 때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겠죠.
네. 자, A 선거구에서는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인구가 B 선거구보다 적지만 총 인구수에 근거해서 두 선거구는 결과적으로 같은 취급을 받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근거로 따지면 A 선거구의 유권자가 이 B 선거구의 유권자보다 비율상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셈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인 1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텍사스주 정부에 소송을 낸 사람들은 사람 수를 세는 방법을 바꾸라고 요구를 하는 거겠네요.
네. 이 한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을 모두 세서 선거구를 정할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실제 투표 자격을 가진 유권자 수만 합산해서 선거구를 정해야만 더 공평하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요. 상당히 오랫동안 논쟁이 됐던 걸로 아는데요. 미국 연방 헌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 조항이 없습니까?
규정이 있긴 한데요. 그 연방 헌법은 각 주가 총 인구에 따라서 의석수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총 인구라는 말이 이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만 합산하라는 건지 이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한데요. 그에 따라서 민주공화 양당의 득실도 달라지겠나요?
네, 그 대법원이 소송을 낸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은 이 민주당에 불리하고요. 이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됩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네, 이 도시에서는 그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요. 반면에 그 시골 쪽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도시에는 사람이 많긴 한데 이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시골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시골에는 이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도시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수로 선거구를 정하면 뭐 아무래도 도시 쪽에 있는 선거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시골에서 강세를 보이는 공화당이 유리하다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두 사람도 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소속입니다. 아,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1인 1표 원칙과 관련해서 이 연방 대법원이 이번에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민주공화 두 당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심리에서 대법관 태도들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현 선거구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데는 대법관 대부분이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USA Today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네.
이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들은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을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대법관 가운데 한 사람인 루스 긴스버그 대법관은 유권자 수만을 감안한다면 100년 전에 여성 인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총 인구와 유권자 인구를 모두 감안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내년 6월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면은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만화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매년 성탄절을 맞아서 찰리 브라운이 나오는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라는 TV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는 미국 미네소타주 출신인 만화가 찰스 슐츠가 만든 만화 이 피너츠를 원작으로 제작한 25분짜리 성탄절 특집 방송인데요. 오늘 9일로 이 프로그램이 방송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음악하고 이 주인공들의 대화 내용 잠시 들으셨는데요.
네.
여기서 주인공 찰리 브라운이 친구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관해서 묻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가 점점 이 상업적으로 변하는 걸 경계하고요.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바로 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도 미국에서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반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 50년 동안 나온 거네요.
네.
자, 50년 동안 계속 방송되는 걸 보면은 상당히 프로그램을 잘 만든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965년 12월에 처음 방송됐을 때 시청률도 높게 나왔고요. 또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TV 방송에 주는 상인 에이미상과 또 TV 부문 퓰리처상으로 부르는 이 피바디상까지 받았는데요.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는 이 반세기를 지내오면서 이 미국에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될 만큼 세대를 걸쳐서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네,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뭐 특별 쇼도 진행됐다고요?
네, 이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를 방송한 이 미국 ABC 방송사가 축하 공연을 마련했는데요.
네.
지난주 본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에 1시간 동안 이 축하 공연이 방송됐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유명한 음악인들이 나와서 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등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비자 문제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프랑스 파리 테러 여파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운영해온 무비자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고요. 또 최근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있었던 총격 사건의 범인이 약혼자 비자로 들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약혼자 비자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미국의 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비자가 뭔지부터 알아보죠.
네, 비자는 라틴어 차르타 비자에서 유래한 말로 보여진 서류라는 뜻인데요. 이를 한자어로 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상대국의 정부에서 입국을 허가해주는 일종의 허가증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그 나라에서 비자를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하고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해외여행에 필요한 게 비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권도 있어야 하는데 여권하고 비자의 다른 점은 뭔가요?
네. 네, 쉽게 설명하면 여권은 외국으로 여행할 때 필요한 일종의 신분증이고요. 비자는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허가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은 자국에서 발행하고 비자는 상대국에서 발행하는 건데 여권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비자는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겁니다.
네.
그 나라 대사나 공사가 또 영사가 여권을 검사하고는 이 사람이 자국을 여행해도 되겠다라는 서명을 하면 입국 사증, 즉 비자가 발급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비자의 목적은 뭔가요?
네,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나 불법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사람이 들어오는 걸 미리 막기 위해서죠. 이 비자가 등장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비자 제도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주로 군사상의 이유로 간첩을 막기 위해 생겨났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됐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이 적지 않죠.
예, 맞습니다. 이 비자 프로그램은 크게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그리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비자 없이 자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국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 자국의 관광 산업이나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죠.
예, 미국의 비자 면제 제도는 현재 38 10개 나라가 적용 대상인데요. 대개 유럽에 있는 나라들로 한국도 무비자 제도 대상국입니다. 자,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 수가 지난 2013년에 2100만 명이 넘었는데
네.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총 여행객의 약 3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에서 쓰고 가는 돈이 약 1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자, 비자 면제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요?
예, 비자 면제 프로그램은 우선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고요. 최대 90일간 관광이나 사업 목적에 한해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허가도 없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네.
해당 국가 국민은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요.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전자칩이 들어가 있는 전자여권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일반 비자의 경우는 서류를 다 갖춰서 내고 영사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 그러니까 면담을 하는 등 여행자에 대해서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는데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경우는 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입국이 쉬워지는 겁니다. 물론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범죄 기록이 있거나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거나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됐던 사람 또는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요. 만약에 비자 없이 여행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없다면 비자를 얻는 게 어렵지 않겠나요?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민으로 가정해서 유럽에 정착한 테러 분자나 유럽의 자생적인 테러 분자들의 경우는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미국에 쉽게 들어올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미국 의회는 비자 면제 제도에 적용을 받는 나라 국민이라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어제 미국 하원은 이 5년 사이에 시리아나 이라크 같이 미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한 나라를 방문한 사람의 경우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역시 유사한 법안을 고려 중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비이민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 비이민 비자란 관광이나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를 말합니다. 뭐 비이민 비자의 종류에는 비즈니스, 즉 이 사업 비자, 여행 비자, 학생 비자, 종교 관계자 비자, 취업 비자 등이 있습니다.
네, 이 비이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이 자국의 거주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미국 내에 비자가 만기된 이후에는 미국을 떠날 것이라는 것. 걸 영사에게 확인신을 줘야 합니다.
네.
이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예를 들면 노동계약서라든지 결혼출생증명서, 수입이나 은행 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비자가 거부되기도 하죠.
네, 자 비이민 비자가 미국에 잠깐 머물 것을 허용하는 비자라면은 이민 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인 거주를 허락하는 비자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민 비자를 흔히 말하는 그린 카드, 즉 영주권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이민해서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 이민 비자를 직계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비자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논란이 되는 약혼자 비자가 바로 이 이민 비자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K1이라고도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약혼자를 미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네.
매년 미국에 이 K1 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의 숫자가 2만 5천 명 이상이니까 적은 수는 아니지요.
네.
그리고 이 K1 비자를 받아서 일단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초청자와 약혼자는 90일 안에 반드시 법적으로 결혼한 후 이를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약혼자 비자, 이 K1 비자 심사 과정이 꽤 까다롭다면서요?
예,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이 약혼자 비자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보통 K1 비자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지문 조회는 물론이고요. 가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또 미국 테러 감시 명단과도 대조하죠. 자, 그리고 명사와의 직접 면담, 즉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범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인신매매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테러 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등에 관해서 심층 면담을 하는 겁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파키스탄처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근거지 국가 출신에 대해서는 이 K1 비자 발급을 승인하기 전에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샌버나디도 테러범 부부의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쳤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 사이드 파룩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부인 타슈핀 말릭은 파키스탄 태생으로 어릴 때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갔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을 텐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릭이 테러에 동조하는 인물인지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K1 비자 검증 절차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K1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비자 프로그램 알아봤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에바 캐시디가 부릅니다. Songbird 들어보시죠.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축산 농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계화 설비를 갖춘 대형 농장을 통해서 좀 더 싸고 효율적으로 가축을 기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대형 농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가축 분뇨는요, 또 다른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 가축 분뇨를 사료나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동부 메릴랜드주의 한 양계 농가를 찾아가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메릴랜드주 동부 지역엔 옥수수밭과 더불어 양계 농장이 무척 많습니다. 양계 농장을 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리 리처드슨 씨는 가업을 이어오고 있지요.
Since I was a little kid, to be able to carry a sand bucket full of feed, you know, I helped out.
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밭일과 양계장 일을 도왔습니다. 양동이에 모일 가득 담아와서는 달걀에 모이 주는 일을 주로 했어요. 당신 그렇게 사람 손으로 직접 달걀 돌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처드슨 씨 양계 농장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더른 시설의 양계장은 자동화 시설이 돼 있어서 모이부터 온도 조절까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알아서 돌아가는데요. 리처드슨 씨는 이런 최신 시설에서 1년에 100만 마리의 닭을 키운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닭이 100만 마리나 되다 보니 닭 분뇨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물론 닭 분뇨를 밭의 거름으로 쓰긴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메릴랜드주의 규정이 거름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고민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양계장에서 기르는 달걀 수를 줄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1년에 5마리를 길렀는데 2마리나 3마리밖에 기를 수 없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메릴랜드 주의 수천 명의 농부들은 리처드슨 씨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트리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하우그 씨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The motto of Tria is we turn manure into money.
우리 트리아사의 좌우명은 분뇨가 돈이 되게 하자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분뇨의 양을 볼 때 가축 분뇨 사업은 경제적으로 아주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릴랜드 주립대학의 환경공학과인 리 블레니 씨는 트리아사를 위해 분뇨를 거름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블레니 씨는 이제 과학자들은 분뇨를 비롯한 폐기물을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basically saying, hey, what's in there? Can we extract it?
닭 분뇨를 비롯한 모든 가축 분뇨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 분뇨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또 분뇨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블레니 씨의 실험실에서는 닭 분뇨를 넣은 큰 수조가 거품을 내고 있는데요. 이 닭 분뇨가 돈이 되는 상품으로 변신하기 위해선 이렇게 분뇨를 물에 넣고 휘젓는 과정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We have some gas bubbling that's going to help us release our nutrients.
분뇨가 거품을 일으키면서 가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뇨에 있는 영양분을 응축하는 겁니다.
That white stuff that we saw, that was our Struvite products.
영양분이 풍부해진 액체 상태의 분뇨를 한번 걸러내고 또 거기에 화학 물질을 첨가하면 하얀 물질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바로 스트로바이트입니다.
스투르바이트란 거름의 일종으로 농부들이 비싼 돈을 사고 구입해야 하는 건데요. 닭 분뇨를 통해 비싼 비료가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진 겁니다.
We feel we can turn around and produce the same material.
그러니까 닭 분뇨를 가지고요. 기존의 비료보다 반값 또는 3분의 1 가격으로 비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트리아사의 하우그 대표의 말처럼 분뇨로 만든 비료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 농부들인데요. 특히 이 닭 분뇨로 골치가 아픈 양계 농장 주인인 리 리처드슨 씨로선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반가운 기술입니다.
For me, it's a problem solver. I hope for
닭 분뇨로 비료를 만들 수 있다면 큰 골칫거리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결국 분뇨가 돈이 되는 거니까 시도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미국에선 트리아사를 비롯한 많은 회사가 닭 분뇨를 돈이 되게 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트리아사처럼 분뇨를 비료가 되기도 하고 전기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고도 하네요.
The system uses chicken litter from the previous batch of chickens to heat the current batch and also to produce electricity.
가축 분뇨가 돈이 되는 이 신기술 개발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미국뿐 아니라 분뇨로 고심하는 전 세계 축산농가의 걱정을 덜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자원봉사는 삶의 일부분일 정도로 많은 미국인이 다양한 방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엔 나이도 상관없고요. 그저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 또 재능을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요, 워싱턴 DC의 한 병원에서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아주 특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바로 병원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는 봉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할머니인지 김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시블리 종합병원.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환자들을 반깁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백발의 할머니는 셀린 로즈 씨인데요. 지난 20년간 매주 병원 입구에 마련된 피아노에 앉아 연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즈 씨는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앞서 본인 스스로가 가장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하네요.
I lost my husband in 1991, and for 5 years I was really, which I see, at loose ends.
남편이 1991년에 세상을 떠나고 한 5년간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각한 우울증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정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결국엔 나 자신을 돕는 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는 이 시블리 병원에서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는 로즈 씨의 연주 실력은 전문 피아니스트 못지않은데요. 하지만 로즈 씨는 제대로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한번 들으면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Her piano playing, her musical skills, it just brings so much joy.
로즈 할머니의 아름다운 연주와 재능은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어요. 비단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이나 우리 직원들 모두에게도 위로가 되죠.
시블리 병원의 자원봉사 담당자인 마리엔 모넥 씨는 로즈 씨의 봉사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원 연구실의 아니타 마테로 실장 역시 로즈 씨가 연주하는 날이면 꼭 들러서 연주를 듣고 로즈 씨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는데요.
This means so much to me.
Oh, oh, I'm glad.
I can feel my blood pressure drop.
I'm glad.
시블리 병원을 정기적으로 찾는 환자인 손드라 스나이더 씨 역시 로즈 씨의 피아노 연주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When I walked in the front door, I was very nervous, uptight, not happy about having to get up in the morning and come here.
보통 병원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긴장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즈 할머니 피아노 연주 소리를 들으면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다른 병원에 갈 때와는 달리 병원에 있는 동안 기분도 좋고요.
병원 안내실에서 봉사하는 또 다른 자원봉사자 앤 이트너 씨는 로즈 씨가 한 주라도 안 오는 날이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Everybody loves her name. You come in here and they, you know, it's very cheerful music.
로즈 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병원에서 인기가 많은 봉사자란 거죠. 로즈 씨는 자신의 나이가 80이 넘어서까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It makes you feel warm and good inside because you know you have done something worthwhile.
피아노 연주를 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보람도 되고요.
로즈 씨는 무엇보다 자신이 이렇게 봉사하는 걸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가장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했지요.
Whenever I do something where I'm helping people, I always feel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봉사 활동을 할 때마다 마치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제 옆에서 여보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
Oh, thank you.
사람들의 박수 속에 하루의 연주를 마감하는 로즈 할머니. 로즈 씨는 피아노 연주 봉사를 통해 음악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남을 돕는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양계장에서 나오는 닭 분뇨로 사료를 만드는 신기술 개발 현장 만나봤고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썰리 로즈 할머니 얘기와 함께했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n a nutshell. In a nutshell입니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what's the matter with your car? 야, 네 차에 무슨 문제 있니? The engine is not starting. 시동이 안 걸려. 라고 묻자 제이슨은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다 설명하자면 길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차가 과열돼서 엔진이 꺼졌어 라고 합니다. 저는 Oh my! 아유, 어쩌니? 라고 안타까워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a nutshel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hat's wrong with your car? The engine is not starting.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Oh my! Today's expression is in a nutshell. N-U-T-S-H-E-L-L. Nutshell. In a nutshell.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f you are about to describe something as briefly as possible
or you're going to sum something up. If you state something very concisely, it's easy and quick to understand the point. Nutshell은 명사로 쓰일 때는 경과의 껍질을 뜻하지만 동사로 쓰이면 요약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n a nutshell는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다, 아주 분명히 말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의 차에 뭔가 복잡한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제게 다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차의 문제를 말합니다.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라고요. 이렇게 무엇을 아주 간단하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in a nutshell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n a nutshell, I had a very rough day.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간단히 말하자면 난 오늘 무척 힘든 하루를 보냈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ell us in a nutshell what you'd like to do. 라는 문장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결하게 말해보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what's wrong with your car? The engine is not starting.
The explanation is long and complicated, but let me put it in a nutshell for you. My car overheated, which caused the engine to die.
Oh m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n a nutshell means to state something very concisely. In a nutshell. In a nutshell. In a nutshell.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짐 크로스의 타임 인어버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away, just to spend them with you. If I could make days last forever, if words could make wishes come true, I'd save every day like a treasure, and then again I would spend them with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I've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that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with. If I had a box just for wishes and dreams that had never come true, the box would be empty except for the memory of how they were answered by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7년 12월 9일 오늘, 일본에서 1192년부터 6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막부 시대가 그 막을 내리고 천황이 다스리는 천황제가 수립됐습니다. 일본은 1192년부터 1867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막부라고 하는 쇼군의 정부가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천황이 존재하긴 했지만 이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 통치 권한은 모두 쇼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850년대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개항하자 일본의 막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본 전역에서는 수많은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67년 막부를 타도하자는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일본에는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새로 즉위한 천황이 무스히토였습니다. 이후 1868년 일본은 무스히토 천황을 중심으로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 정책을 추진해 일본을 근대적 통일국가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이틀이 지난 1941년 12월 9일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합니다. 한 해 전 중국에서 창설된 광복군은 비록 부대원이 30여 명에 불과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항일 무장투쟁을 벌여왔습니다. 광복군은 또한 연합군과 함께 인도와 버마 등지에서 일본군에 대항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침략의 마수는 동남아시아로 뻗어갔으며 전쟁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임시정부도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여 연합군에 가담하여 실전에 참가했습니다.
이어 광복군은 1945년부터 미군의 협조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여해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조국 해방전선에 뛰어들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